능력해 그때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나마 우리 마음속에 죽게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그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하여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편으로 수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 속에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한 절만 봅니다. 25절.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런 말이 왜 굳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인가 오늘 생각해보죠. 모세가 이제 40살이 되어갖고 이제 젖될 때까지 엄마네 집에 있었으니까 보통 그때는 한 대여섯 살까지도 아이들이 젖을 먹었다고 하는데 뭐 이유식도 없고 뭐 이러니까 막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도 대여섯, 만 대여섯이면은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그 히브리 그 민족들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뭐 기억이 나겠습니까만은 그 광주리에 담길 정도면은 대여섯 살이 되지 않아서 아마 그 뭐 젖될 때까지라고 하지만 두세 살 그 정도 됐을 때 아마 이제 애국으로 온 건데 그 모세에게 어떻게 이런 민족성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 민족주의 자적인 그런 행위가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의아하죠. 그게 기적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 준비하신 자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네, 때가 차네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여튼 때를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이제 우리 인생과 역사와 우주를 경륜해 가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보통 어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거의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가 뭐 무슨 정신이 있다고 야 그때 당시에 바로가 히브리 아이를 다 죽여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냥 맞지 못해 이렇게 나를 버린 것이다 뭐 이런 그 이해가 뭐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그 모세 엄마가 나중에 이제 유모로 들어와서 모세에게 계속 젖을 먹이기는 하지만 그게 뭐 얼마나 갔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삶에 딱 간섭을 하시자 그에게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어느 날 그 민족이 간 거죠. 그들이 사는 고센 땅에 갔겠죠. 뭐. 그는 이제 왕궁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늘 수시로 전쟁터에 나가서 장군으로서 일을 수행했어야 하니까 아마 40살이면은 장군으로서도 이제 사향길에 접어든 그런 장군이었어요. 네. 그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갔더니 애국 군사가 히브리 사람을 이제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때려 죽인 거죠. 때려 죽였는데 그리고는 내심 아마 온 걸로 돌아와서 야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분연히 일어나서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나를 추종하고 나를 믿어줄 것이다. 내심 좀 기뻤을 거예요. 뭐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장군이니까 그거 뭐 한 사람 때려 죽인 것 같고 뭐 그것도 큰 죄책감 같은 거 안 가졌을 거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갔어요. 뭐 내심 어떤 환대를 기대하고 갔겠죠. 근데 이제는 또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또. 그래갖고, 모세가, 기가 막혀서 이제 말렸어요. 그 싸움을 말렸더니, 그 사람들이, 모세가 누군데? 자기들이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 애굽의 왕자 아닙니까? 근데 그 왕자에게 대든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나 사건들이 뭔가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장이지, 그냥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진행되어지고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니, 왕자 앞에서 종이 대들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지금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러 가서 이렇게 홀대를 받는 건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어떤 취급을 받게 될 것인가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내려오심에 자기 백성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죠? 그 이야기를 그대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바로 그 앞에 6장 14절 보세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는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래서 내가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지금 스데반의 재판의 그 근거를 여기다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모세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모세가 준 규례나 율법이나 그걸 자기들이 지금 열심히 지키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선민이다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누가 와갖고 그게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를 뒤집어 엎으러 온 원형이다, 네? 원형이다라고 엔타이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지금 막 이게 들고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세가 누구를 상징하였던 건지 모형하였던 건지를 지금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홀대를 받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를 상징하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렇게 우둔해요. 우둔하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인간들은 이렇게 우둔하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지혜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로 이 세상은 지식과 상식으로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먹지 못해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그들의 눈을 가려 복음을 못 알아듣게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자, 세상의 힘의 원리 속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곳, 그 초월의 어떤 영역과 초월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거보다 더큰 기적은 없어요. 근데 보세요. 그걸 믿는다고 새빨간 거짓말들을 하면서 겨우 고작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기적들을 보고 이걸, 이 믿음을 더 돈독히 하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걸 자기가 지금 믿고 있대요. 근데 뭘 자꾸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믿음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이게 맞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뚫고 들어와 주시는 건데 거기에다가 내 오감으로 이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공고히 하겠다면 그러면 이게 전적인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아니,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12장, 13장, 거기다가 서신서의 수많은 곳에, 말세 때 거짓 선지자, 마귀가 무엇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래요? 무엇으로? 기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얘기하잖아요. 기적 있는 곳에 가지 말라고. 근데 거기만 사람들이 모여요? 왜 거기만 사람들이 모일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을 공고히 해줄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는 곳에 내가 왜 갑니까? 믿음이 있는데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보고서라도 지금 싹 올라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벨탑이라니까요. 답답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나에게 실체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주어지는 기적.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그냥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것.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내 손에 붙들게 해달라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긍정의 힘이니 뭐니 하면서. 그 말은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는 이들은 믿음이 없다 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럼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들 자기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 무시무시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고개 뻣뻣이 쳐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내고 병고치고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날 모른다고 하냐고. 응?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 무슨 말이야. 나는 평생 나는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뭔가 지금 착오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내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는데 나를 모른다고 하다니요. 뭔가 착오가 있네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 지혜가 없어요. 우둔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다들 좀 바보 같은 십자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죽어? 예수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더 잘 돼야지. 이런 식이.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다 걸림돌을 던지세요. 그 대표적인 걸림돌이 십자가일 테니까. 그냥 연약함으로 발가벗겨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다가 확 내놓으니까 세상이 둘로 딱 갈라지죠. 에이구 저런 바보 같은 놈. 야 죽여. 약한 건 악이야. 죽여. 아니 온 세상이 다 그랬어요.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사는 자들이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그려졌냐면 노아의 이야기에서 작은 모형으로 그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빨가벗겨서 세상에다가 확 내놨어요. 홍수 뒤에 술 취해가지고 뻘벗고 누워있잖아요. 그건 노아의 죄를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들이 어떻게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선악 구조, 그 선악 판단을 갖고 어떻게 연약함을 판단하는지 한번 보라고. 그리고 그 연약함, 이 걸림돌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둘로 갈라지는지 보라고 제시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노아가 얼거벗겨져서 딱 자식들 앞에 제시가 됐어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둘로 딱 갈라지죠. 우리 아버지 얼거벗었네. 이게 선악 구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은 가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자기가 덮죠. 보지 않고 덮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복받는 자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거고, 아무 잘못 없는 거죠.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데, 저거 약한 거잖아. 아, 이거 부끄러운 거네. 라고 한번 웃었는데, 저주를 받아서 대대손손 지금까지 저주받고 있어요. 그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에도 걸림돌을 그렇게 던지세요. 예수 믿으면 뭐가 대단하게 잘 되고 명이 났고 소원이 나고 이루어지고 이따구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예수를 믿었는데 시편 13편처럼 내가 제일 저주받은 자 같아. 예수 안 믿는 놈들은 어떻게 로또도 잘 받고 얼마나 살이 쪘는지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쪘다 그러죠. 시편 13편 기자가. 어떻게 저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이만큼만 벌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많이 법니까? 그래서 내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래요. 실족할 뻔했습니다. 네, 그러한 걸림돌을 오늘날도 던져요. 던져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병도 안 낫고 기적도 안 일어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라고 가는 게 함이에요. 그러나 그런 연약함을, 사망의 증상 속에 던져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이 와서 덮은 게 바로 구원이다를 알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들어 올리는 걸 성도라고 합니다. 무슨 정령운동이니 뭐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인간들은 100% 다 가짜예요. 아닌 것 같으시죠? 저는 그래서 빨리 천국에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 세상이 쫑나고 진짜 예수를 나는 믿었다고 하는 인간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놀라는 표정으로 지옥으로 떨어질까를 꼭 보고 싶어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벌거벗겨진 예수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삶 속에서. 내가 그 벌거벗겨진 예수가 되어서 그 예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라니까요. 저건 연약함 아니야? 이건 부끄러움 아니야? 아유, 창피해. 예수 믿고도 내가 이 지경이 되다니?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 이러한 사망의 증상들이 우리를 영원히 덮을 뻔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덮으셔서 구원하셨을까? 거기에서 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세요. 자기를 구원하러 온 어떤 존재를 오히려 핍박하여 쫓아버리고 계속 지들끼리 싸우고 앉아있어요. 힘의 원리 속에서 지금 이기겠다라고 어제는 애국 사랑을 싸우더니 오늘은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게 그 힘의 원리 속에서 나를 우상 삼아 사는 게 죄이고 지옥인데 그 지옥에서 건져주겠다고 온 분을 밀쳐서 광야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난 거예요. 세상에 밀려난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한국이 아르헨티나에 져갖고 무기력증에 혹시 빠지신 분 계세요? 왜 그런 거에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광분하고 실망하고. 어저께 축구하는 시간에 모든 교회 새벽 기도가 다 취소된 거 아십니까? 꿈보다 말고 새벽 기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이 영혼의 호흡을 불어넣어야 할그 시간에 누군가를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 악마적 속성을 발휘하며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이 넘어지고 실수하면 환호하는 스테이플 센터에 모여서 수만 명이 모여서 그냥 계질할들을 떠는 그게 정상적인 세상이 맞습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은 전부 그렇게 대결 구도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게 재미있는 거라고 미혹하고 유혹해요. 그래서 뭘 해도 내기를 하고 이 왼수들이 말 경주시켜놓고 내기하고 권투 남 싸움 붙여놓고 내기하고 내기라는 게 뭐예요? 그 이기는 편이 나라는 거 그걸 즐기기 위해서 그게 마귀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좀더 커지면 전쟁이 되는 거고 종교는 그렇게 타락해요. 나치 파시즘 다 뭡니까? 나치가 어디서 나왔어? 독일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가 어디 사람입니까? 독일 사람입니다. 지금도 독일의 신학이 정말 전 세계 최고의 보수 신학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독일에 남아있는 그 신학의 유산들을 보면 엄청난 거예요. 무솔리니, 파시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뭐예요? 로맨 캐톨릭의 본부 아닙니까? 전 세계 기독교가 나치즘과 파시즘을 낳아서 누구를 공격했어요? 나치가 누굴 죽였습니까? 유대주의와 기독교가 완전히 이 기독교조차 유대주의가 되어서 이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옳다라고 입증이 된다는 이 마귀적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경쟁구도, 대결구도 속으로 들어가 십자군 전쟁이니 뭐니 해갖고 다 때려 죽인 거예요. 심지어 장로교인들이 침례 교인들을 다 물에 빠져 죽여버렸어요. 1,000명 이상. 이 다툼의 세계. 그러니 유대인들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안 미워하게 생겼어요. 나치의 히틀러가 일어났을 때 독일의 교회 그 모습이 목사님들이 히틀러를 지지해줬어요. 매주 설교에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히틀러를 지지했다니까요. 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죽인 자들이니까 죽여라였어요. 무솔리니 마찬가지예요. 무솔리니가 도대체 왜 유대인을 미워해야 됩니까? 로맨 캐톨릭이 유대주의를 미워한 거예요. 둘다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주의를 두들겨 팼더니 유대인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그토록 미워하는 거예요. 이 2000년 역사 중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4세기부터 그랬어요. 도끼로 목을 잘라 죽였다니까요.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붙잡아다가 도끼로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십자가가 새겨진 도끼로. 이렇게 힘을 갖겠다라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부를 허락하시고, 이런다라는 이 신의 원리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자체가 마귀란 말이에요.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힘의 원리 속에서 교회가 월드컵 응원하겠다고? 아이고 참나 정말 헌금 내갖고 설렁탕 2천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니 아니 플래카드를 붙여놨더라고 교회 앞에다가. 그렇게 해서 전도하겠다라는 그런 기특한 뜻인 것 같은데 월드컵 보다가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전도되는 인간은요 설렁탕 먹으러 오는 거지 예수 믿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교회에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와요? 월드컵 보다가? 그래도 그 중에 한두 명은 안 걸릴까요? 그럼 그래도 올 사람은요 월드컵 안 보여주고 설렁탕 안 먹여도 돌아올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졌다고 그냥 괜히 인터넷 전체가 그냥 초상집이고 아니 우리 성경에서 여자 지는 게 이기는 거라며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게 졌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진 게 왜 그렇게 가슴이 아파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왼수들이.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는 거, 착각하고 있는 거. 그냥 뿔 달고 빨간 옷 입고 완전 마귀 새끼들이지 뭐예요 그거. 붉은 악마? 그 입고 지옥에 가서 한번 타봐야 알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재미도 그런 재미를 누릴 권리마저 제가 박탈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을 좀 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적어도 철학을 하는 사람들 정도만 돼도 뭔가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근데 그 철학을 딛고 일어선 그 위에서 그 이 철학을 웅숭 깊게 감싸고 있는 신학을 하는 분들이 왜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느냐고요. 아무렇게나 막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면 나도 그냥 좋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합니까? 성령의 소욕이 분명히 내 안에 있다는 건데 성령의 소욕이라는 건 내 안에 생각이 생긴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뭐가 휘충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이제 다른 생각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재미만을 쫓아서 생각하지도 않고 막 살아버리니까 나를 구원하러 온 모세, 나를 구원하러 온 예수가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구원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여기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그냥 이렇게 쌈박질하면서 살래 재밌게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는데 뭐가 부족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눈과 귀를 여는데 어떻게 여냐면 철장으로 두들겨 패서 아이고야 난 여기서 나가야 되는구나 부르짖었다 그러잖아 애굽에 애굽 백성들이 그죠? 모세를 쫓아냈는데 모세를 쫓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젠 지푸라기도 아니고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 속으로 밀어넣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왜 나는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가? 왜 나는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가? 나를 구원하러 온 그 모세를 내가 왜 붙들었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오히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부르짖을 만한 거리들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죠. 그래서 내가 2000년 전에 너희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그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왜냐면 이 왼수들은 하루만 지나면 무슨 망둥이 새끼도 아니고 그냥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계속 잊어버리니까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야. 너는 왜 이 세상에서 건져줘야 되는 거지? 여기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왜 복이 아닌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계속 죽어가시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자꾸 대장되려고 하고 힘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죽습니다. 어줍지 않은 종교행위 내놓고 그것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복음이 과거에 우리에게 필요했다면 그 복음은 현재에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완료된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죽는 날까지 개입을 해 들어와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복음, 십자가는 매 순간 서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설 때마다 내가 예수 죽인 자구나라는 게 폭로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게 아이고 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깊이 절감하시란 말이에요. 가슴속 깊이 절감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뭐 일이 이렇게 악한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바뀐 걸 아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의 어떤 표지나 증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더 안 될 수도 있고 더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육신과 인생에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고 오직 예수와 하나님 나라만이 내가 소망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복된 삶인 거야. 복된 삶. 당신 뭐 자식들이 뭐 나중에 어떻게 잘 되고 그건 여러분의 욕심이에요. 다 1대1로 그들이 하나님과 잘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자식들이 조금 못돼도 돼요. 많이 방황해도 괜찮아요. 어렵지 않게 습관을 들이고 버릇을 들여서 그냥 착하게 살게만 만들어 놓으면 장땡이다 생각하죠. 그게 유대인이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마귀라니까요. 복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예수를 끊임없이 가르쳐주되 억지로 가정 예배드려야 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해야 돼. 여러분 품 떠나서 그 아이들이 저 타주의 대학교 기숙사 들어가잖아요. 그 즉시 안에요. 그 즉시 안에요.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이런 행위들이 너의 다른 악한 삶을 이렇게 상쇄해 줄 거야 라는 그런 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계획을 여러분이 세우진 않아요. 너는 뭐가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그게 정답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목숨 걸고 기도해 주세요. 내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허락한 우리 가족들 꼭 진짜 예수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애가 문제만 안 일으키고 사고만 안 치면 된다. 그리고 교회만 나와주면 되니까 말씀이 어떤지 뭐가 가르쳐지는지 그냥 나가주기만 하면 감지도 없지 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그래갖고 뭐 교육 시스템이 잘 되고 뭐 이런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냥 앉혀만 놓으면 괜찮은 줄 알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양반이 있더라고요. 밥은 먹으러 오는데 교회는 예배는 안 들어와. 그래서 왜안 들어오나 그랬더니 아이가 아주 재미있게 듣는 설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간다 그러는데 여기는 안 온다고 그래서 예배는 거기 가서 드리고 밥은 여기로 먹으러 온다고. 그래서 거기 데리고 가서 앉혀놓으면 뭐 어떡할 건데요? 그 앉아서 매주 그래 꼬박꼬박 거기 데리고 가면 뭐할 거예요? 엉뚱한 걸 계속 들어서 여기서 쌓이고 있고 자식을 지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도끼로 퍽퍽 찍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놓고 자기는 얘가 그래서 매주 교회에 가서 앉아있어 주니까 괜찮다고 착각. 도대체 참 어떻게 이 양반들한테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지 참 암담해요, 암담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정말 목숨 걸고 믿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이 좀 절박하게 적어도 성문화 교인들의 가슴 속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는데. 점점 절망을 하게 돼요. 절망. 목숨 거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예요? 목숨 거셔야 돼요. 정말 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한번 성령과 함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나는 예수 믿는 삶 살고 있는 거 맞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아니라면 엎드려서 오셔야 됩니다. 통곡하셔야 돼요.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나 천국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지옥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악마들만 득실거릴 뿐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밟아 내가 유명해져야 하는, 심지어 종교행위를 통해서도 나는 너보다는 나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오늘날을 기원해 아버지 하나님, 차라리 부수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중에도 남은 자가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끌려간다라는 그런 위대한 부흥의 시대를 우리에게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먼저 그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